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구약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서 오늘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런 결단과 그런 삶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결국은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십니까? 애통할 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적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애통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애통하고 힘들 때 나는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요즘 세상에서도 애통하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겠죠. 애통하기보다는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슬퍼하고 뭐 그래 하면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노력합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애통하는 자는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기뻐하는 거 그리고 자연적으로 뭐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런 애통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있는 애통은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일종의 권면으로 위로의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누가 슬픔을 당한 굉장히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지금 애통하고 있구나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 애통이라는 것은 먼저 이 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뭘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3절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팔복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서두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파산 상태. 내가 망했다. Spiritual bankruptcy. 나는 망했다. I'm ruined.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 자각하는 거 이것이 심령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무가치함, 나의 가치 없음. 내가 in worthy, I'm not worthy. 하나님 앞에서 I'm not worthy in the presence of God.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존재입니다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 있는 환락과 세상에 있는 기쁨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내 지금 현 상태가 지금 완전히 영적 파산이고 영적으로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나의 현 주소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옳게 본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전적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나는 망했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가치 없는 존재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런 죄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웁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한 것이 자기 자신을 자각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자기 자신의 실체, 죄인이라는 실체, 망하게 된 영적인 파산된 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고백, 그것이 애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세상에서는 이 애통을 원하지 않아요. 애통함이 없는 기쁨, 애통함이 없는 행복.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이 애통함을 그냥 스킵. 난 이 애통하는 거 싫어. 모닝하는 거 싫어.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이 잠시 좀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crying이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 잘 나왔죠. Bless are those who mourn, M-O-U-R-N. 이것은 곡입니다. 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가족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얼마나 곡을 합니까? 사랑하는 이가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사랑하는 아니면 친구 중에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갖는 그 심정이 애통이에요. 그것이 곡입니다. 곡한다 그러지 한국말로. 그것이 M-O-U-R-N, mourn,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이 때문에 슬퍼하는 그 통곡이 애통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그 통곡이 여기서 애통하는 애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을 합니까? 왜 곡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죄를 죄로 볼까요? 죄를 죄로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죠. 죄를 졌으면서도 뭐 이게 뭐 죄입니까? 저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행동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만 죄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죄를 축소시켜요. 미니마이즈 시켜요. 그리고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고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만 해야만이 꼭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겉으로 어떤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도 죄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사회적인 규범에서 만약에 죄를 논한다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를 논할 때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양심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에 따라서 죄를 논하고 죄를 정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마음속으로 행하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도 다 죄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죄. 여러분 그런 죄가 은밀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죄는 큰 죄, 작은 죄로 범할 수 없이 너는 나눌 수 없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왜 죄가 심각하냐?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교제가 회복이 됐다고 해도 또 죄를 지면 그 교제는 스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야웹에서도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이 코이노니아는 믿는 자만이 갖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교제가 우리가 갖는 교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제를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런 교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그 교제, 사귐이라는 것은 거기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이 사귐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귐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사귐이 어떤 사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갖는 사람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건 사귐이 아닙니다.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귐, 교제를 정의할 때는 교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게 교제요.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돼서 그 기쁨 때문에, 그 화목 때문에 내가 기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 사귐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귐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그 사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그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제가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 후반부에 나와 있던 그 사귐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그 나스틱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주장하는데 그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연설이라고 해서 영어로 도세티시즘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뭐냐면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성을 입지 않고 왔다. 신기루 같이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성육신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뿌연 영적인 존재가 와서 있다가 간 것이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전면으로 그 사람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들은 또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영지주의자는 자기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지, 영적인 것을 아는 존재다. 영적인 것을 뭐 알고 체험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엇을 해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주장하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 없다면 이 말이죠. 그들이 그것을 주장했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우리는 범죄했는데 죄가 있는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아까도 똑같은 말이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분별이 있는 사람이 진리가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니마이즈하고 축소시키고 죄를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죄를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슬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슬퍼하는 일이 생긴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일원이 누가 죽었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 하시는 분을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애통은 그런 애통과 다른 차원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는 애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놓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죄를 타협하는 것이 되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하지만 죄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로 말로 짓는 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속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게 더 무서워요. 속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그대로 방치시키면 그 죄가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죄를 그대로 방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죄가 끄는 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회개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 죄를 안 보니까 회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제가 그 8절과 요한일서 8절과 9절 사이에 사도 요한이 말할 말씀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 그는 믿으시고 he is faithful 의로우사 he is just 우리 죄를 사하시며 he forgive us our sin and cleanse us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원위치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요 완전히 희게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사에서 주홍 같은 불글치 붉은 죄가 죄를 너희가 주운 것이 너희 죄가 주운 것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정결케 하는 그 공로가 뭐냐면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거기 구절 제가 읽지 않은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사실 정결케 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토대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얘기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를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제, 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백을 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백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 성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제 분명히 죄를 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고 깨끗하게 됐죠? 그럼 오늘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어제 죄 져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를 또 졌지 않습니까?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자백하면 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정말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 그 의거에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놓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를 놓고 타협을 하지 말고 죄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죄를 축소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짓는 죄가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죄보다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내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죄. 놔두면 잡힙니다. 잡혀요. 그 생각이 잡혀요. 죄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침입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는 있어요. 생명의 관계는 있지만 아무리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교제,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게 죄로 인해서 그걸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영향력 없는 비실비실한 힘없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영적 실체를 깨닫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얼룩져진, 죄로 완전히 내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구나. 그런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놓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나의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통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참다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회개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회개가 다 끝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애통해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끊겨진 broken relationship이 돼서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차단되고 떠났던 자가 separate 된 자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그것이요. 에베소서에서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회복하라고. 어떻게 회복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처음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행위를 다시 찾으라고 그러죠. 다시 했던 것, 처음 했던 것을 그대로 하라고. 그 계시록의 첫 번째 일곱 교회를 보면요. 회개를 많이 권면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다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회개를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있는 거 누가 아나? 나밖에 모르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죄를 좀 회개 안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 자,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for they will be comforted.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고 죄를 축소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위로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 이게 수동태입니다. They will be comforted. They shall be comforted.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위로를 준다는 말입니다. 받는다는 거죠. 위로를 받을 것. 누가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몬이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위로는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을 제가 그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헬라어로 파라 클레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서, 내 옆에서. 클레오라는 말은 불러주셨다. 그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 두 말이 옆에서 불러주셨다는 말이 합쳐져서 합성이 돼서 위로라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 그게 위로라는 말인데 성령님을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아까 파라클레오라고 그랬죠.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파라는 옆에예요. 클레토스는 뭐냐면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 encouraging, comforting, counseling, 이런 의미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홀리스피릿이라는 것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의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그 위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보혈의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그리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는요,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계시록에 뭐 우리의 눈물을 슬픔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상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위로는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속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은혜입니다. Comfort, they will be comforted.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죄를 놓고 애통해 할 때. 죄를 놓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그 위로의 은혜가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 없는 위로, 애통을 건너뛰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체험도 해보려고 하고, 진정을요, 애통해 하면 그것만큼 최상의 경험이 없어요. 최상의 은혜 경험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받는 은혜, 최상의 위로의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고 애통해야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것 놓고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도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세리가 성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애통을 건너뛰시겠습니까? 애통하지 않고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애통 없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애통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회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벌써 회개라는 단어, 애통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20년, 30년 전입니다. 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정한 복음은 애통을 통한 위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태,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자는 자기 죄를 놓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